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평화 협정 아래 의무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며 러시아도 이와 같이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럽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메르켈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시리아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주변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민 수용소를 대거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발칸반도 국가정상회의가 열린 오스트리아에서 난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50여 구가 담긴 화물차가 발견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관리는 파른도프 지역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며 이들은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은 유럽이 난민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것을 알리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회의에 참석한 세르비아 외무장관은 세르비아 정부가 곧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그보다 먼저 유럽연합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중해를 건넌 난민 수만 명은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통해 유입된 뒤 인접국인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27일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00여 척의 군함과 수십 대의 군 항공기, 정보전 부대 등이 동원돼서 100개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뤄졌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정확히 어디에서 훈련을 실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동중국해는 무인도섬 군락인 중국명 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양국이 갈등을 벌이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6일 중동 지역 테러 문제에 관련국들이 공동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집트 국민들은 중동 지역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LCC 이집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최근 3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 이뤄진 것입니다. 최근 양국 관계는 무함마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이 축출된 뒤 소원해진 미국과 이집트의 관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은 자국에 저농축 우라늄을 공급하는 핵연료 은행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27일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자흐스탄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관련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2017년에 완전 가동될 예정이며 IAEA 회원국들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IAEA는 이 시설을 통해 핵무기 등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우라늄 농축 기술의 확산을 막고자 합니다. IAEA의 아마노 유키아 사무총장은 이는 IAEA가 관리하는 첫 핵연료 은행이라며 카자흐스탄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를란 이드리소프 카자흐스탄 외교장관은 세계의 안전보장과 핵 비확산 분야에서 큰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28일인 금요일은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정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 고위급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5.24 조치 등 다른 희원안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역시 지금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우선 합의된 부분을 남북한이 잘 이행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군대의 열병식도 참관키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북한 함경도에 지난 주말에 내린 폭우, 즉 무더기비로 40명이 숨지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that I got, this was caused by the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북부 지역에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은 낮 최고 기온이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남북한 고위급 접촉을 통해 심각한 군사적 대치 상태를 일단 해소했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27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방안과 일정을 당면 과제로 협의했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후속 조치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후속 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분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의 추진 방안과 일정을 당면 과제로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여론의 관심이 후속 남북회담과 5.24 제재 조치 등의 의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차분하게 남북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반영해 남북 간 합의 사항 가운데 당장은 이산가족 상봉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며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가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과제로 보는 것은 이산가족들이 고령이라는 점과 함께 남북 간 6개 합의사항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 관련 내용 외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 가장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큰 합의사항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도 합의대로 이행될지는 실제 상봉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성사가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동안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상봉 행사가 예정일 직전에 취소되거나 연기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이 오는 10월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돼 이를 계기로 남북 간 대치 국면이 다시 조성되면 상봉 행사 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당국회담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는 지적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설명회에서 남북 간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있다면서 남북 간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또 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5.24 제재 조치와 금강산 관광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사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현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5.24 조치를 비롯한 다른 현안들도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과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상회담 역시 지금 섣불리 말하기보다는 우선 합의된 부분을 남북한이 잘 이행을 해나가면서 그러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5.24 제재 조치의 해제 문제 역시 북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로 한국 국민의 방북 불허와 남북 교역 중단, 또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또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돼 남북 간 신뢰가 쌓이면 5.24 조치 문제를 비롯한 더 큰 현안들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다음 달 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상봉 정례화와 생사 확인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실무접촉이 개최되면 상봉의 정례화, 생사 확인을 위한 상호 명단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다음 달 초에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적어도 다음 달 10일 전에 실무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 일정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실무접촉 이후 실제 상봉 성사까지 빠르면 한 달 가까이 걸리는 만큼 상봉 행사는 오는 10월 중순쯤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에 북측 대표로 참여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가 남북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같이 말하고 남북이 합의한 것처럼 서로의 관심사들을 해결해 나가며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비서는 그러나 남북이 원인 모를 사건으로 요동치는 사태에 말려들었다고 주장해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뢰도발 사실을 또다시 부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남북한 고위급 합의의 성사 배경엔 확고한 미얀 연합방위 태세가 큰 역할을 했다고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방한 중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 대사와 댄 버튼 전 하원의원 등 미국 측 인사들을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에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의 이번 합의가 성실하게 이행돼 신뢰에 기반한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되고 궁극적으로 통일 기반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 의회 적극적이고 초당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도 참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서 시진핑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중국의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러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전승절 행사의 핵심 일정인 열병식, 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태난먼에서 개최되는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고 이어서 오후 12시 30분에서 2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오찬 리셉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의 열병식과 오찬 리셉션에 모두 참석하기로 했음을 공식 확인한 겁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이 개최하는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번 열병식에 박 대통령의 참관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중국의 이번 열병식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중국이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 자체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웃 국가인 중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고려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중국이 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행사가 중국 지역에서 한국민들의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면서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열병식에 빠질 경우 방중의 의미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며 북핵과 한반도 통일 문제 등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염두에 둔 선택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더욱더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또 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에서도 좀 더 중국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감안하는 그런 이 조치가 필요했다. 그런 차원에서 전승 기념식 참석 계기에 그 열병식도 참석하는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또 전승 행사 개최 전날인 다음 달 2일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로 남북 간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핵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지난 3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에 모두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럼 이번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열병식 참관 결정의 의미와 그 파장에 대해서 한국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시장 기자가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전현준 원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로 확정되고 난 뒤에 이 행사 가운데 하나인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까지 참관할지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됐었습니다. 왜 그랬던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먼저 참관하는 걸로 결정이 됐죠. 현재 보도에 의하면은.
네.
근데 이제 왜 그 참관 여부가 관심이 이제 쏠렸었냐 하면은 사실 이 열병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이제 예, 군사 굴기라고 해서 대대적인 이제 자기들 신병기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동북아의 이제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로 평가가 됐었어요. 근데 이러한 그 열병식을 갖다가 봐야 될 것이냐, 또 군사 퍼레이드를 봐야 될 것이냐는 이제 논쟁이 좀 있었고 특히 이제 미국을 의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번 그 전승절 행사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 참석을 좀 말리는 그런 형국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망설였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막판에 이제 미국과 잘 조율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병식뿐만 아니라 군사 퍼레이드까지 참관해도 해도 좋다. 이런 조율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렇게 참관하는 걸로 결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군사 파레이드를 참관하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을 의식한 거죠. 첫째는 지금 한중 관계는 매우 좋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남북 이제 회담 긴급 회담에서 합의를 도출해 냈고 또 남북이 만나게 되는데 중국이 많은 역할을 한 걸로 지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또 특히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애우를 해줘야 될 그런 형편인 거고 박 대통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서 열병식만 참석을 하고 군사 퍼레이드를 참가 안 한다는 것도 매우 이상한 그런 외교적인 행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고려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역시 또 이번에 남북회담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한 데 대한 좀 보답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것은 역시 이제 미국의 이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사실 미국 입장에서 속내는 그렇게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의 그 입장, 특히 중국과의 경제 관계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국을 공경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군사 퍼레이드라든가 열병식에서 한국전에 참가했던 그런 중국군들은 참가 안 하는 걸 그렇게 돼 있게 있어서
네.
미국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그런 것도 또 고려가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이 중국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는데 이제 앞으로 한중 관계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전해서 열병식만 참가하고 군사 퍼레이드, 그러니까 무력 시위까지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계속 버텼으면은 입장이 난처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일단은 양 그 행사에 다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향후 한중 관계는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좋았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한중 협력 관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더 향상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라고는 동맹이 또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 한중 관계를 강조한다든가 중국으로 경도되는 그런 상황은 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또 박근혜 정부는 지혜로운 그런 외교를 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북한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지 않고 최룡해 당 비서가 대신 참석한다고 하는데 이 북중 관계 복원이 여전히 쉽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북중 관계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상층 부의 관계가 나쁘니까 하위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주민 간의 관계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갔어야 되는데 이 관계가 나쁘다 보니까 가지 않고 특히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최초로 해외 방문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김영남 이제 최고인민이 상임위원장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또 안 되고 최용해가 갔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격이 이제 조금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이 북중 관계의 현실이 아닌가, 현 주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 이 미국과 한국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박 대통령 중국 다녀온 이후에 그 미국과 한국 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10월 중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거기서도 충분히 조율을 할 것이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동맹인 미국에게 우리의 난처한 입장이 있다.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건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북중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이런 이해를 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고 또 우리 그 한국민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역시 미국을 동맹으로 생각하고 그런 과거에 도와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통부가 평화협력연구원장인 전현준 박사와 함께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관 결정 의미 파장 등에 대해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노시찬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라선 특구에 지난 주말에 내린 폭우, 즉 무더기 비로 40명이 숨졌다고 국제 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 지난 주말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40명이 사망했다고 국제 적십자사가 밝혔습니다.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that I got, this was caused by the heavy rains and floods were caused by the effects from this from the typhoon Goni. The person who wrote this originally to get it confirmed that this was
국제 적십자사의 힐러 구드욘손 대변인은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조선 적십자회 함경북도 지부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풍 고니가 지난 주말 북한에 상륙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함경북도 라선시 일대에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적십자회 보고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홍수가 나 사망자 외에도 5,253가구, 1만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가옥 153채가 완전히 무너지고 849채는 부분적으로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적십자회는 적십자회 자원봉사자 80여 명을 피해 지역에 급파해 주민들의 대피를 도왔습니다. 현재 수재민들은 학교 등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하지만 아직 직접 피해 현황을 살펴본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조선적십자회의 요청에 따라 함경남도와 평양 구호물자 창고에 보관돼 있던 방수천과 천막, 조리기구, 위생용품과 수질정화제 등을 피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또 조선적십자회와 협력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구드윤손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라선시에 내린 폭우로 도로가 파손돼 중국인 관광객 484명이 한때 발이 묶여 있었다고 중국 내 조선족 신문인 연변일보가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홍수로 인해 지난 23일 라선 일대 도로가 여러 군데 파손돼 관광객 484명의 발이 묶여 있었으며 훈춘시 관계자와 현지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26일 모두 안전하게 귀국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국제 태권도연맹 ITF 신임 총재 북한의 리용선 조선 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ITF를 12년간 이끌어왔던 장웅 총재는 종신 명예총재로 추대됐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 ITF가 앞으로 6년 동안 조직을 이끌 새 총재를 선출했습니다. ITF는 26일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에서 열린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리용선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을 신임 총재로 결정했습니다. 리 신임 총재는 오스트리아 빈에 거주하면서 현지에 본부를 둔 ITF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다 2년 전 평양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ITF 사무차장 자격으로 시범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2002년부터 이 조직을 이끌어왔던 장웅 총재는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날 종신 명예총재에 추대됐습니다.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은 2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장 명예총재가 조직의 행정 업무에서 손을 떼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으로서 ITF와 IOC 그리고 ITF와 세계 태권도 연맹 WTF 간 교류 협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will be focusing on one narrow agenda, continued cooperation with the WTF and finalizing the access for ITF taekwondo athletes to participate fully in the Olympics.
특히 ITF 최고위 인사 자격으로 2020년 올림픽 경기에 ITF 소속 선수들의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명예총재는 지난 2002년 ITF 창시자인 최홍희 초대 총재가 사망한 뒤 총재에 선출돼 재선을 거쳤으며 IOC 위원을 겸임하면서 국제 스포츠계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교류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국 주도의 세계 태권도 연맹과 발전적 협력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하고 두 연맹의 상호 인정,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그리고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오랜 협상 끝에 타결했습니다. 바이탈리 대변인은 장 명예총재가 10여 년 동안 태권도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노력을 통해 결과적으로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습니다.
Professor Chang came on the scene in 2002 and within just 10-11 years undid decades of bitter bickering.
또 장 명예총재가 IOC와의 긴밀한 공조 아래 WTF와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연 것 역시 평가받을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명예총재는 특히 오는 10월로 예정된 세계 태권도인들의 남북한 종단 행사에 동참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남북한 고위급 협상 타결 이후 첫 문화교류의 단초를 제공하는 장본인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 행사를 기획한 미국의 정우진 태권도 타임스 잡지 대표는 25일 불가리아를 방문해 현재 장 명예총재와 행사 동참 여부를 추가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ITF의 신임 총재 선출은 이번 주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시에서 열린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시범 강습, 심판 강습, 기술 강습 등을 진행한 뒤 26일 ITF 총회를 거쳐 27일부터 30일까지 공식 경기로 이어집니다. 33명의 선수를 출전시킨 북한은 전통적인 태권도 강국인 러시아, 체코, 카자흐스탄, 영국 등과 함께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방 대중 음악 악단으로는 처음으로 최근 평양에서 공연한 슬로베니아의 록밴드가 미국의 음악 전문 잡지에 공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관객으로서 예의를 잘 지킨 게 인상적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슬로베니아 록밴드 라이바흐가 지난 19일과 20일 평양 봉화예술극장과 금성학원에서 각각 공연했습니다. 서방 대중음악 악단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연한 라이바흐는 25일 미국의 유명 음악 전문지인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공연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바흐의 이보 살리거 씨는 악단을 대표해 인터뷰하면서 평양에서 처음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며 라이바흐는 결성된 이래 전체주의를 다루었기 때문에 북한 방문은 꼭 해야 할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 공연과 관련해 살리거 씨는 북한 관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을 연주하고 싶어서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온 노래들을 주로 편곡해서 연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객들이 도레미라는 노래가 연주될 때 머리를 까딱거렸다고 전했습니다. 살리거 씨는 북한 관객 중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공연 뒤에 이 세상에 이런 음악도 있다는 것을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단원들에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살리거 씨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연주하는 것과 같은 음악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듯 했다며 그래도 예의 바르게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공연이 완전히 끝났을 때는 기립박수를 쳤다고 전했습니다. 라이바흐는 당초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 북한 노래도 세 곡 준비했지만 원곡에서 너무 다르게 편곡돼서 모두 공연 금지되고 아리랑만 연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살리거 씨는 북한에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일반 북한 주민들을 꼽았습니다. 살리거 씨는 북한 주민들은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임에 틀림이 없다며 서양의 특징인 냉소, 빈정됨, 역설, 저속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라이바흐 단원들을 최고로 존중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살리거 씨는 북한은 가난하고 고립됐으며 매우 억압적인 정치체제이지만 주민들은 환상적이고 소중한 지혜를 갖고 있는 듯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 맥주가 아주 훌륭하며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살리거 씨는 이어 북한에 대해서 좋지 않았던 점으로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닐 수 없었던 사실을 꼽았습니다. 라이바흐는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의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록밴드로 공연 때 군복을 입고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영상을 상영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차원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중국 경찰이 텐진항 폭발 사고 관련해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사고 사망자는 1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미군이 동유럽 국가인 폴란드에 중화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폴란드 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네, 그럼 먼저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 후속 소식 알아볼까요?
네, 중국 경찰이 이달 초 발생한 텐진항 폭발 사고와 관련해 12명을 정식 체포하고 사법 절차가 시작된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정보관리 11명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누가 체포됐습니까?
폭발 사고가 난 물류창고의 소유회사인 루이하이사 소유주와 고위 관계자들인데요. 이들은 이미 경찰에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고 정보관리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안전허가를 받았다고 자백한 바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경찰이 구금 상태에서 일정 기간 조사한 후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 체포하고 재판을 비롯한 사법 절차를 진행합니다.
예. 앞서 그 업체 소유주 중에 고위관리 아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12명에 포함이 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앞서 루이하이사의 최대 주주는 위셰웨이와 동서위안으로 알려졌고요. 이들 동서위안은 텐진항 전 공항국장의 아들인데요. 두 사람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앞서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방 안전과 토지, 환경, 일반 안전허가를 받는데 지방관리들과의 인맥을 이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특히 둥시위안은 자신은 경찰 그리고 소방관리들과의 인맥이 있었으며 소방점검이 필요할 때는 관련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곧바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최대 주주임을 감추기 위해 또 친인척 명의를 도용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네.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곧바로 승인이 됐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이들에게 안전 허가를 내줄 때 직무를 유기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은 텐진시와 텐진항 그리고 텐진항 내에서도 물류 창고가 있던 빈하이 신구의 관리와 안전 책임자 등인데요.
네.
이들은 루이하이사 경영 활동에 위협적인 부분이 있었음에도 관리 감독이 부족했고 또 위험한 화학 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안전 관리도 소홀했다는 게 신화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텐진시 주요 당국자 가운데 한 명이 건물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는 보도도 있군요.
네, 텐진시 교통운수위원회 처장급 관리인데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사 대상이 11명에 포함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책임 문제가 거론되는 교통위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사망의 원인이 자살인지 아니면 이번 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텐진뿐 아니라 중앙정부 고위관리도 이번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군요.
네, 중국의 산업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양동량 안전총국장인데요.
예.
과거 텐진 부시장도 지냈던 인물입니다. 양 총국장은 사고 발생 후 돌연 낙마한데 이어 중국의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고요. 혐의는 총국장 취임 후 항구 내에서 위험화학품 허가증 없이도 관련 창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이번 텐진항 폭발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이번 사고의 불똥이 더 거물급 인사로까지 튈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사고로 중국의 고질적인 안전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 같군요.
네,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봐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예.
당시 물류 창고에는 맹독성 물질인 시아나 나트륨 700톤을 비롯해 3,000톤의 화학 물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창고에서 규정상 보관할 수 있는 양을 크게 초과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물류 창고는 주거 건물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 지어져 있었는데요. 이것도 위험물 보관 창고는 주거지에서 최소한 1km는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관련 동영상을 봤는데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처참한 모습으로 나왔는데도 응급차가 빨리 오지 않고 경찰이 지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을 보면서 이건 미국이나 서방세계와는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튼간에 이번 위험물질 유출로 환경오염 또 2차 피해도 여전히 계속 우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위험물질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또 주변 오염수를 처리하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는 현장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하면서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현재 495명의 화학 방업 부대원과 66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폭발 사고 사망자 집계를 보니까 과거보다 늘은 것 같네요.
좀 늘었습니다. 텐진시 발표에 따르면요. 사망자가 131명에서 145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여전히 실종 중인 사람도 28명입니다. 또 474명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중 7명은 위중한 상태인데요. 따라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국의 증시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랜만에 큰 폭으로 올랐군요.
네, 지난 2주간 폭락세가 계속되던 중국 증시가 27일 5% 이상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한국과 일본, 호주를 비롯한 다른 아시아 증시도 1% 정도 뛰었습니다. 증시는 기본의 기업의 지분인 주식을 사고 파는 건데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른다는 건 그만큼 수익이 생겼다는 얘기고요. 또 대체로 경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좀 문제가 개선됐다는 얘기인가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요. 아무래도 기대가 좀 놓아졌으니까요. 긍정적인 네.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루 이틀 증시의 움직임만으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주가가 내려간 데 대한 반등이기도 하니까요. 아시아 증시가 상승한 건 미국 증시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
26일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가 당초 예상됐던 다음 달이 아니라 12월로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증시가 4% 가까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아시아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해도 여전히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불안한데요.
예.
사실 27일 중국 증시도 오전에는 내려갔지만 폐장을 앞두고 매수 주문이 폭등하면서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추가 경기 부양 조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는 그런 분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최근 위안화 가치를 크게 평가절하하면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요. 또 이번 주 들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를 인하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7% 안팎의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7%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그렇게 자신감을 보이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최근 첨단 신흥 사업이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도시와 농촌 모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 증진이 기대된다면서 7% 성장 목표는 거뜬히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서 중국의 올 1분기와 2분기 성장률이 7%의 턱걸이를 한 상태고 또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오히려 성장세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전체로 봤을 때 7% 성장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 글쎄요. 중국 당국의 말이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서 그 중국의 증시가 폭락하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다시 국제사회에 파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아시아와 세계 증시도 출렁이자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당시 미 각국의 위기 대응 체제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또 중국의 증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외부 경제에 미칠 영향은 더욱 적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이런 우려들에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전망을 둘러싼 비관론은 과도하다면서도
네.
하지만 경기 둔화가 길어질 경우 아시아나 세계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내년 중순쯤에 폴란드에 중화기를 배치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토마스 시에모니악 폴란드 국방장관이 자국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시에모니악 장관은 내년 중순부터 폴란드 기지 두 곳에 미군의 중화기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유럽에 처음으로 미군의 중화기가 배치되는 것인데요. 시에모니악 장관은 중화기의 구체적인 종류나 규모는 밝히지 않은 채 배치 장소 중 한 곳은 폴란드 서부, 또 다른 한 곳은 폴란드 북동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내년 중순부터는 중화기 배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두 나라 사이에 관련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는 제가 들었었는데 그럼 이제 마무리됐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일부 결정된 사항을 시에모니악 장관이 먼저 자국의 언론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모니악 장관은 미국과의 논의가 오는 10월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요.
네.
한편 이와 관련해 아직 미 국방부에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네, 폴란드는 미국과 아주 우호적인 사이인데 그런 측면에서 미군의 자국 주둔을 희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이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예.
시에모니악 장관은 지난 6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회담한 후에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군과 나토군의 폴란드 영구 주둔을 원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또 당시에도 카터 장관과 미국 중화기의 자국 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앞서 미 국방부도 이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었고요.
네.
지난 6월 두 나라 국방장관 회담 후 미 국방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언론에 밝힌 내용이었는데요. 이 관계자는 동유럽의 탱크와 장갑차 등 중화기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발트의 상국인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각각 150명의 병력을 무장할 수 있는 화기를 배치하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750명의 병력을 무장할 수 있는 무기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번 주 초에는 미군이 최신의 F-22 전투기를 유럽에 파견키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미공군의 그 데보라 제임스 공군장관이 지난 24일 미 국방부 건물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제임스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으로 동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이 커졌다면서 이들 동맹국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곧 F-22 전투기를 유럽에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22 전투기가 유럽에 파견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알아보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유럽에서 긴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 전투기들이 발트 3국 영공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본부가 26일 밝힌 내용인데요.
예.
영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벨기에 등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4개국 전투기들이 발트 3국 영공보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나토는 지난 2004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이 나토에 가입한 이후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한 이들 3개국의 영공을 보호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네.
그동안 나토는 발트 3국 영공에서 200여 차례 훈련 비행과 요격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북부 지역에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로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역시 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지역별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고 오후에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6도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흐린 가운데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23도.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가 20도, 개성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8도. 함흥은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7도. 청진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3도. 해산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0도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27일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100여 척의 군함과 수십 대의 군 항공기, 정보전 부대 등이 동원돼서 100개에 가까운 미사일 발사 실험이 이뤄졌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군이 정확히 어디에서 훈련을 실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동중국해는 무인도 섬 군락인 중국명 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에 영유권을 놓고 양국이 갈등을 벌이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방부는 다음 달에도 말레이시아군과 말라카 해협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주에서 미군과 호주군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에도 동참할 계획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미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26일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평화협정 아래의 의무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며 러시아도 이와 같이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럽 난민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메르켈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최근 시리아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주변국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민 수용소를 대거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유럽의 난민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27일 발칸반도 국가정상회의가 열린 오스트리아에서 난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50여 교가 담긴 화물차가 발견됐습니다. 오스트리아 관리는 파른도포 지역 고속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들이 발견됐다며 이들은 모두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사건은 유럽이 난민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만 하는 것을 알리는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중해를 건넌 난민 수만 명은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통해 유입된 뒤 인접국인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를 거쳐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생방송을 진행 중이던 방송기자 두 명을 총기로 살해한 범인이 작성한 범행 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범인인 베스터 플래네거는 흑인 남성으로 희생된 방송기자들과 WDBJ 텔레비전 방송사에서 함께 일했었습니다. 플래네거는 범행 뒤 미국 ABC 방송에 보낸 23쪽짜리 성명에서 WDBJ 방송사의 동료들이 자신을 흑인이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과거 총기 난사 사건들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플래네거는 26일 오전 버지니아주 로아노크시에서 지역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WDBJ사 소속 앨리슨 파커 기자와 애덤 워드 카메라 기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에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는 AR-15 기종 등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6일 중동 지역 테러 문제에 관련국들이 공동 대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집트 국민들은 중동 지역 테러와의 전쟁은 물론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지역 열강들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우기 위한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줄곧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주요 국가들이 대테러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CC 이집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최근 3개월 만에 벌써 두 번째 이뤄진 것입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